시편 90편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쉽게 풀어드린다면 하나님 내가 몇 년이나 앞으로 더 살지 좀 가르쳐 주셔서 남은 세월 허송하지 않고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이고 여자분들은 좀 더 복을 많이 받으셔서 86세를 평균으로 사신답니다. 그 평균쯤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남은 세월이 몇 년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인터넷의 앱 가운데 내가 몇 년 며칠에 죽을지를 가르쳐주는 앱이 있답니다. 그 친구 목사님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는 해보니까 24년 11월 달에 죽는다고 나오는데 손 목사 것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의 핸드폰 앱을 열고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생년월일도 넣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들었던 거 뭐 수술한 거 그런 거 다 넣고 키가 몇 센치인데 몸무게 얼마라는 거 넣고 또 특이한 게 잠을 하루에 몇 시간 잡니까? 그래서 4시간 좀 잔다 그랬더니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그래.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다음 운동을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도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 그래. 일단 다 여러분들을 다 집어넣었더니 최악의 상황과 최선의 상황이 두 가지로 가르쳐주는데 최악의 상황은 제가 죽는 날이 언젠가 하는 2010년 11월이었어요. 13년 전에 가야 될 날짜였습니다. 최선의 상황은 언젠가 하니 2022년 10월이랬죠. 그것도 작년에 갔어야 했어요. 야, 이건 멍터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남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단순한 호기심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죽기 전에 꼭 손 좀 봐줘야 될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때 오기 전에 손 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참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내가 언제쯤 이 세상 삶이 마감될지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날은 알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계산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 젊어서부터 거의 건강 염려증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신경 많이 쓰는 분이 계셨어요. 한 40년쯤인데 그때 이미 우리는 다 수돗물 그냥 먹을 때인데 그분은 미군 부대 가서 물 사서 잡수고요. 혹시 집안에 나쁜 사람 들어와서 흉기 휘두를까 해서 주무시기 전에 주방에 있는 모든 식칼들을 다 어디다 감춰놓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60을 못 채우고 가셨어요. 사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나는 것도 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께도 정한 시간에 오고 하나님께도 정한 시간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도 가는 것이고 허락하시면 더 많은 세월 동안 살아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 많은 날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만큼은 내게 세월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 이분은 그때 로마 감옥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내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겠죠. 그렇게 내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짧게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할 건 부탁하고 남겨줄 건 남겨주고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에 보시면 빨리 오라고도 이야기하고 마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올 때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고 그 짧은 남은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정리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부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남은 날 동안 해야 될 일을 설명하면서 그가 다 부탁하는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물을 통과했다는 의미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됐다. 즉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벗어났으니까 자유한 백성이 됐다.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그릇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하고 살아가야 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홍해를 걷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번 홍해 작전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가 같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구했던 세 가지는 하나님, 제가 서울교회를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째 기도드렸던 것은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한국교회가 꼭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보게 해주십시오. 셋째 기도는 하나님, 북한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한국 교회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북한 교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날도 서울 교회를 위해서 일할 날도 한국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북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날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로서 제한된 시간의 자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매우 촉박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기도 하고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나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남깁니다. 그 첫째 메시지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엄중히 명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남은 세월을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명령들이 엄중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를 흔히 배에다가 비교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에다가 비교합니다. 근데 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행하는 유람선도 있을 수가 있고, 먼 나라 가는 무역선도 있을 수가 있고, 고기 잡는 어선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종류의 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삶을 다 그렇게 배로 항해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유람선 타고 유람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유람하듯 살다가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고, 그 할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남은 날 생각하니까 많찮은 날에 남아있는 일은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에 주어진 과제를 주님께서 엄중히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히 명하노니. 이 엄중한 명령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님 평가가 따를 것이에요. 평가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할 때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내외가 함께 식사를 선생님께 대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는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뭘 해보시겠나? 그래서 제가 예, 먼저는 교회를 잘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교회를 진단하는 사이에 교회도 자네를 평가하는 것을 아시게, 그러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평생의 교훈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평가하고 진단하고 하는 사이에 세상도 우리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명령으로 듣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엄격한 평가가 있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평가 앞에 옳다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 좀 더 겸손해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라. 3절, 4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 사람이 옳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욕심 만족시켜주는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때가 온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살아가야 될 시대의 어려움을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것이야. 저는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그 왜 엘리사가 하늘 올라간 엘리야비를 따라가면서 자꾸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자꾸 따라오는 게 엘리야 선생님이 제자 엘리사에게 도대체 왜 자꾸 따라오냐?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처음에 그 말씀 읽으면서 참 제자가 무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것에 10봉이라도 만족해야지 어떻게 선생님의 갑절을 구합니까? 버릇없다고 생각들었어요. 저같이 오랫동안 유교적인 가르침을 어려서 받은 사람에게는 감히 선생님보다 갑절을 구해? 그건 있을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왜 그렇게 갑절을 구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타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되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하고 더 침체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스승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받았던 은혜의 갑절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렇게 이해를 저는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험한 시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등등에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간증하는 말씀 보시면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 입장에서 제자 디모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더 험한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깨달아 네가 살아갈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채워줄 이야기만 귀 기울이고 그 길로만 가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를 알려줍니다. 저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한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편 좀 미안한 생각도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저희들은 선배 앞선 세대들로부터 막 활발한 교회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를 목회하면서 큰 고생 없이 성장하던 그 교회 분위기 속에서 목회를 해서 크게 어려운 걸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사정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이 사람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참 진심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 한 말씀 이해가 됐습니다. 당신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다가올 시대, 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맞이하는 새 시대 일꾼들로서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더 다짐하고 다짐하고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풍조가 신앙과는 좀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전까지는 공산당이 날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위협했지만 이제는 AI가 나를 찾아와서 위협할 때가 올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도전과 위험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정도를 걷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앞으로 쉽지 않아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신중하라는 말, 고난을 받으라는 말,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을 깊이 하고 사는 생활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 교회학교 고등부를 제가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수련회를 학생들과 가려고 하는데 교회 어른들이 금년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수련회에 갔다가 고등학생 한 사람이 익사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이 아직도 다 남아있으니 금년에는 좀 지나가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니까 어머니가 처음 아들 따라 교회 나오셨어요. 그 몇 달 안 돼서 그 아들이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대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시니까 그 어머니가 아직 믿음 생활이 뭔지 잘 모르니까 촛불 켜놓고 성경책 펴놓고 아들 사진 앞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 목사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사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맞다 틀렸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왜 주시는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혜택이 선악과인지 생명나무 열매인지, 이걸 분간해낼 수 있는 신중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월이 악할수록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일수록 신앙인은 신중하며 우리 모두 믿음의 발걸음이 좀 더 신중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서, 이 홍해작전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지, 이 말씀이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영감의 갑절이라도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혼란한 세상이니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오류 없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은 세월의 길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음이 좀 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엄중한 명령을 끝날까지 기억하십시다. 이 시대 속에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진하십시다. 하나님 뜻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신중한 걸음으로 전도자의 직무를 끝날까지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홍해 걷는 백성다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